네, 안녕하세요. 웹툰 라디오 시즌 2의 비정기 만화 수다 방송 조곤조곤 만화 박물지입니다. 저는 조만박을 진행하고 있는 만화가 이종범입니다. 저는 현재 네이버 웹툰에서 닥터 프로스트라는 심리학자가 등장하고 있는 만화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네, 조곤조곤 만화 박물지는 그 만화책에 대해서 매우 자유로운 주제를 가지고 편하게 방송을 하고 있는 비정기 팟캐스트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만화는요, 다음 만화 속 세상에서 연재됐던 루드비코 작가님의 인터뷰라는 만화입니다. 최근에 한 권짜리 책, 단행본으로 세미콜론에서 발매가 됐고요. 또 미발표 단편을 포함한 한 권으로 완결된 가름된 형태의 인터뷰를 다시 읽어보니까 연재 당시 느꼈던 것과는 조금 더 다른 디테일한 감상들이 생겼고, 또 최근에 그 사이에 루드비코 작가님과의 어떤 짧은 서신을 주고받은 적이 있어서 오늘 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조만박 루드비코 작가님의 인터뷰에 대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없이 연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조만박 업데이트 될 때까지 많이 기다리셨죠?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조만박을 따로 녹음할 시간이 없어서 그 다른 웹툰 라디오의 어떤 교집합이라는 방송을 할 때 같이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집합을 같이 하시던 그 고아라 작가님께서 지금 베네치아에서 곤돌라를 타고 계시기 때문에 그동안 녹음할 기회가 좀 없었습니다. 네, 제가 녹음하고 있는 곳은 가산 디지털 단지에 있는 태그스토리 팟빵이라는 곳이고요. 이곳에서 많은 수의 팟캐스트들이 녹음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강하게 느낀 것은 팟캐스트 방송을 하고 있는 수많은 분들은 마치 도전 만화가나 베스트 도전에서 누가 이걸 볼까, 누가 이걸 들을까라는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방송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명확한 아이템이 있더라도 그 자신의 방송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확신이 부족할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 꾸준한 업데이트를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가장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아마추어 도전 만화나 나도 만화가처럼 꾸준한 업데이트가 컨텐츠 누적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고, 또 그게 제일 핵심적인 활로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즌1 때 제가 조만박을 올렸던 그 파행으로 올렸던 만행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서 몹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즌2에 와서도 성실한 업데이트를 약속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 만화책을 보다가 정말 이 만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녹음을 하게 되면 저 스스로도 굉장히 즐겁고 또 들어주시는 분들도 많이 즐거우실 만한 내용을 얘기할 자신이 있는데, 이게 의무적인 녹음이 됐을 때는 작품의 선정부터 해서 이야기거리 자체를 또 만들어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재 중에는 특히나 많은 부담이 되고요. 어쩌다 보니 제가 최근 몇 화 동안 계속해서 시작하는 말로 엄살과 변명을 하고 있다는 걸 순간 느꼈어요. 안 되겠네요. 오늘 제가 가져온 만화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루드비코라는 작가님, 본명은 김석현님이시고요. 다음 웹툰 만화 속 세상에서 2011년 7월 1일부터 연재가 시작돼서 2011년 9월 23일까지 도합 두 달 반에서 석 달 정도 연재를 했습니다. 2년이 됐군요. 그 줄거리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그 인상적인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해변에서 권총을 들고 자살을 시도하는 한 남자의 모습으로 만화가 시작되는데요. 그 세세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묘사 문장이 같이 곁들여져 있어요. 물론 필치도 굉장히 세밀하지만 권총을 입에 물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남자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영화적인 느낌을 주는 동시에 또 어딘가 소설적인 느낌도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조금 지나면 밝혀집니다. 사실 이 오프닝 장면은 이 인터뷰라는 작품의 주인공인 한 소설가가 현재 집필 중인 소설의 한 장면이기 때문이죠. 이 작가의 이야기가 이 만화의 중심 플롯이고요. 이 작가는 현재 주황색 스카프라는 소설로 일약 스타가 된 작가입니다. 근데 오랜 무명 시절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중의 관심은 오로지 이 주황색 스카프라는 그 인기 작품에만 몰려있죠. 작가로서는 굉장히 씁쓸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쏟아지는 대중의 관심과 인터뷰 요청에 염증을 느껴요. 그 결과 방음벽으로 둘러싸여진 방에서 경호원을 밖에 세워두고 은둔하고 있는 작가, 본명은 끝까지 나오지 않죠. 그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경호원의 눈을 피해서 몰래 숨어 들어오기도 했고 그 인터뷰를 막 요청을 해요. 근데 당연히 경호원에게 들켜서 끌려나가게 되죠. 그런데 끌려나가는 와중에 헝가리 사진사라는 이 작가의 무명 시절의 미발표 작품 제목을 외치고 끌려갑니다. 그 작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미롭겠죠. 아니 내 예전 작품이고 또 무명 시절의 작품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알지? 이러면서 이제 물어봐요. 그러자 그 남자가 제가 당신의 진정한 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주인공인 작가도 지금 그 주황색 스카프를 뛰어넘는 차기작을 위해서 막 고민을 하고 있지만 영감이 좀처럼 오지 않아서 막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뭔가 대화를 할 필요를 느꼈던 거죠. 그 인기 작가로서의 자신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서로 들려주고 들어줄 만한 대화 상대를 필요로 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 뭔가 광팬임을 자처하고 있는 남자의 진실성을 느끼면서 그 인터뷰 요청에 응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 작가와 한 남자는 인터뷰어와 인터뷰이의 관계가 되면서 질문을 주고받게 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질문을 하려는 남자한테 작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의 미발표 작품이었던 헝가리 사진사의 내용이 궁금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헝가리 사진사의 줄거리를 얘기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만화가 프롤로그 격으로 시작이 되고요. 그 뒤로 헝가리 사진사, 작은 마을의 요괴, 양 목장의 살인자, 그리고 주황색 스카프라는 작품의 그 부분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현재 대화 중인 작가와 인터뷰어의 상황을 이제 오가는 거죠. 즉 현실과 이야기 속의 세계를 오가면서 마치 시실과 날실처럼 하나의 완결성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단행본에는요. 연재 때는 발표되지 않았던 그 샘 이야기 그리고 독방이라는 두 챕터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웹툰이 최고의 형태로 묶여 나올 때 작가들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웹툰은 세로 스크롤 형식의 모니터 기반의 연출이고요. 또 단행본은 아무래도 책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출판 만화의 문법을 어느 정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에서 일종의 번역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죠. 만화 문법을 잘 알고 있는 작가와 편집자 간의 긴밀한 협의에 의해서 원래는 웹툰이었던 만화가 책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독자들은 웹툰에서의 작품과 책으로 나온 작품의 차이점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 출판사와 작가는 단행본 형태의 작품에 무언가 플러스 알파를 더 넣어야 한다는 일종의 부담감을 갖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좋은 것은 역시 연재 시에 발표하지 않았던 미공개 작품 혹은 챕터 추가가 아주 매력적인 아이템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제 인터뷰라는 단행본에도 두 챕터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작품의 이야기는 그 침이라고요. 잘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일부를 마음대로 이 방송에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한 결과 헝가리 사진사라는 첫 번째 이야기의 줄거리를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그 다음이 굉장히 궁금해서 못 견디실 것 같아요. 그래서 헝가리 사진사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의 첫 번째 이야기로 나오는 헝가리 사진사는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사진관을 운영하는 한 명의 헝가리인이 있는데요. 이 남자는 사진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가게 운영도 신경을 안 쓰고 열심히 사진을 찍고 다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도 도망을 가고 또 가게도 거의 뭐 운영이 잘 안 되죠. 근데 하루는 어떤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매우 음탕한 눈빛의 남자였다고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이 남자가 이제 필름을 맡기러 온 거죠. 그리고 지갑을 꺼내다가 반지를 하나 떨어뜨렸는데 그 반지에는 그 스마일 무늬가 새겨져 있었어요. 사진사는 뭐 자기만큼 스마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사진을 맡아서 현상을 하려고 암실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돈을 두 배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두 배로 주지? 이러고 이제 암실로 가서 현상을 하는데 첫 번째 필름이 현상이 되자 남자는 자기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침대에 나체로 누워서 렌즈를 바라보고 있는 도망간 아내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진사는 거의 뭐 제정신이 아니죠. 분노에 눈이 멀어서 이 아내가 자신의 어떤 그런 무관심이나 어떤 일 중독 때문에 도망간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바람이 난 거였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러면서 이제 막 분노를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진이 인상 인화가 되면서부터는 이 남자는 얼음처럼 굳게 되어 손목에서부터 잘려진 채 피에 범벅이 되어 있는 손사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에 봤던 그 손님 남자가 떨어뜨렸던 반지가 떠오르는 거죠. 그게 자신이 아내에게 줬던 결혼 반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한동안 괴로워하고 막 울던 그 남자는 이제 마음을 먹고 시치미를 떼고 나와서 그 손님에게 총을 쏘죠. 그리고 나서 이 마룻바닥 아래에 그 남자의 시체를 유기해놓고 그 마을에서 도망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 총소리를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한 경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경관에게는 뭐 폭죽 소리 아닌가요? 지금 한창 축제가 진행 중이니까요. 이렇게 둘러댔는데 축제는 어제 끝나지 않았나요? 이러면서 어딘가 수상하게 경관이 자기를 보는 거예요.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죠. 그 경관이 이제 가게 안으로 들어오다가 마룻바닥에 덜 박힌 못 앞에 딱 서서 못을 내려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고 그 남자는 제정신이 아니죠. 경관이 이렇게 몸을 숙여서 그 못을 뽑으려고 하자 그 총으로 경관도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총을 딱 겨누죠. 근데 그 경관이 못을 뽑으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 저희 집에서도 못이 잘 안 박혀서 말이죠. 요즘 못은 영 힘이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순간에 긴장이 딱 풀리면서 다행히 아직 그 총을 보여주지 않은 것에 안도를 하겠죠. 그런데 그 경찰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그렇고 빨리 그거 하나 주세요. 현장 사진. 그러니까, 네? 이렇게 물어보죠. 경찰이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아까 형사님 한 분 오셨잖아요. 살해 사건 현장이랑 그 증거 사진 맡기러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진사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형사를 살인자로 오해를 해서 자기 아내를 죽인 남자로 오해를 해서 총으로 쏴 죽인 건데 완전히 망연자실해진 상태로 서 있다가 이윽고 총소리가 탁 컷 안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사가 결국 자기 자신을 쏜 건데요. 이렇게 짧게 끝나는 이야기가 헝가리 사진사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작은 반전에 그치는 소품이 아니라 이 인터뷰라는 작품 전체의 뒤에 가면 또 다른 플롯과 얽히면서 전체적인 그림의 일부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궁금해지죠. 이 뒤에 나오는 그 작은 마을의 요괴라거나 뭐 등등 이 모든 이야기들이 작가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하나씩 맞춰져 가면서 전체 이야기에서도 역시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고요. 제가 처음 이 만화를 봤을 때는 마치 누아르 영화를 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주 강렬한 대비의 명암 대비가 있었고 또 굉장히 그림체도 이국적이었고요. 그렇게 첫 인상을 느끼고 나서는 한화 한화가 이어지면서 마치 퍼즐 조각처럼 이제 파편화되어 있는 플롯들이 모이는 느낌을 받게 돼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의 조각들을 한순간에 모아서 딱 하고 전체 그림이 맞아 들어가는 과정에서 아주 완성도가 높은 그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 덩어리를 감상하고 그 극장에서 나오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예전에 한국 웹툰에서는 강풀 작가님의 아파트와 미심서 시리즈 그리고 윤태호 작가님의 이끼 등을 거쳐서 이 서스펜스 스릴러가 한 시대를 풍미한 적이 있습니다. 뭐 시대라고 말할 정도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에 웹툰에서는 스릴러 장르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 서스펜스를 주는 것이 유행처럼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인터뷰라는 만화를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만들어진 흔한 스릴러 웹툰이 아닌가 했는데 사실 이번에 그 다시 단행본을 보면서 굉장히 독창적인 포지션을 갖고 있는 작품이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먼저 이 만화에서는 인물의 숫자와 사건의 숫자가 굉장히 비교적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서사가 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한정된 공간과 한정된 인물이라는 도전 과제는 굉장히 매력적인 도전 과제고요. 또 그것을 정면으로 도전한 작가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툰도시에서 연재됐었던 이인실이라는 작품이 있죠. 제가 좋아하는 마사토키 작가님이 글을 쓰시고 또 신군 작가님께서 그림을 그리셨는데 그 이인실이 이제 대표적인 작품으로 아주 그 거대한 몰입감을 선사하지만 이런 작품 이외에 뭐 딱히 예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어려운 도전 과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터뷰라는 작품은 그 한정된 공간과 두 사람의 등장인물이라는 그런 제약적인 설정을 굉장히 잘 살렸습니다. 뭐 물론 액자식 구성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작품 내 쪽으로는 확장된 공간과 확장된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독자의 머릿속에는 이 얘기는 두 사람 간의 대화다라는 설정이 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제약된 설정에서 오는 긴장감이나 흥미 같은 것들은 딱히 반감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타일에 있어서도 기존의 웹툰에서는 많이 보기 힘들었던 서구적인 느낌의 대생 그리고 또 느와르 영화 같은 느낌의 톤앤매너가 있었습니다. 이게 초반에 첫인상에서 굉장히 색다른 느낌을 줄 수가 있었는데 뭐 이런 스타일도 역시 그 굉장히 탄탄한 대생력뿐 아니라 아주 성실한 작화가 뒷받침되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제가 딱히 떠오르는 게 있다면 그 임강혁 작가님의 슈퍼우먼에서도 굉장히 그런 느낌을 받았었죠. 마치 그 그래픽 노블의 밀도와 또 서양 코믹스 같은 스타일의 어떤 선과 색 대생인데 또 디테일들은 일본 만화나 한국의 극화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부분이 섞여있는 즉 장점들을 굉장히 여러 곳에서 취합한 스타일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인터뷰라는 작품 역시 비슷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만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두 사람의 대화로 이루어진 스토리라는 겁니다. 사실은 대화를 중심 도구로 사용해서 이어지는 그 스토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화라는 것은 그 자체가 어떤 특정한 사건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직접적인 이 대사로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지루해질 수가 있거든요. 저의 경우에도 만화에 대화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 만화가 대사가 많다는 욕을 많이 먹기도 하는데 그 최소한의 정보와 그리고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어떤 행동이나 사건을 통해서 보여줄 때 한 권 분량이 필요한 어떤 사건도 대화를 통해서 보여주면 한 두세 페이지 안에 보여줄 수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만큼 대사라는 것은 압축된 정보 전달력을 갖고 있고 또 캐릭터들을 세련되게 드러내주는 기능을 하고 있지만 그만큼 잘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작품이 진행됐을 때 가장 중요한 지점은 그 대사의 디테일에서 드러나는 인물의 개성입니다. 왜냐하면 등장인물 두 사람의 행동은 자제되고 대사가 전면에 나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작품의 인터뷰어와 인터뷰인은 굉장히 뚜렷한 캐릭터의 개성을 갖고 가끔은 부딪히기도 하고 또 가끔은 농담도 던지면서 아주 흥미로운 대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대화 방식의 스토리의 지루함을 쉽게 비껴가고 있습니다. 그 대사를 만드는 데 고민했던 모든 창작자들은 아마 이 부분에 공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대사 하나가 전달하는 정보는 똑같다 할지라도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방식으로 말을 끝맺느냐 하는 이런 작은 디테일들에 따라서 등장인물, 그 말을 하고 있는 캐릭터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개성을 아주 많이 부여할 수도 있고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이 인터뷰어 인터뷰인 그 작가와 그 인터뷰하러 온 남자 이 두 사람의 캐릭터는 굉장히 살아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말하면 이 주인공 작가는 루드비코 작가님이 좋아하는 영화감독 데이비드 린치를 모티브로 그 데이비드 린치에서 모티브를 따서 만든 캐릭터라고 합니다. 이 작가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그 인터뷰 그러니까 이 작가님의 인터뷰를 보거나 이 책의 앞부분을 보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비디오 방에서 엄청나게 많은 영화를 보신 것 같아요. 작가로부터 그러니까 작가 스스로도 영화로부터 받은 영향이 작품의 거의 모든 지점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이 작가님은 굉장히 영화를 좋아하는 분인 것 같습니다. 되게 진지한 작가님이시고요. 인터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주 진지하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루드비코라는 필명도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시계태엽 오렌지라는 영화에 나왔던 그 심리치료요법의 이름이죠. 그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광주에 거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광주일보에 실린 어떤 인터뷰를 봤어요.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 지방에서 웹툰을 그리던 대부분의 작가들은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로 상경했지만 그는 광주에 남아있다. 만화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게 그 이유다 라고 써있더라고요. 개인 작업이 거의 대부분이 만화를 그리는 데 있어서 주변의 동료 작가라거나 어떤 그런 업계의 사람들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고독감을 줄 것 같습니다. 마감을 끝내고 나서 비슷한 화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동료 작가들의 존재는 사실 굉장히 큰 힘을 줄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근데 이 루드비코 작가님은 만화에 집중하기 위해서 광주에서 올라오지 않고 계시다는 인터뷰를 봤습니다. 또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작가를 하려면 다독, 다작, 다상량, 그러니까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또 많이 생각하라, 이것이 철칙이죠. 저는 다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많이 접해야 안목이 생기고 또 이를 통해 얻은 신미안이 단편적인 생각을 입체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걸 표현하는 게 만화의 재미고 또 이 일을 지속하게 만드는 원동력 같아요 라고 작가님이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 지점에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뭐 물론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다독, 다작, 다상량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그 사실은 많은 부분 동의를 하고 있어요. 작가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작가님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 작가마다 작가관 그리고 만화관이 정말 다 다릅니다. 사실 그 관이라는 것은 일종의 자기의 정의죠. 나이가 어렸을 때는 명확한 작가관이나 만화관이 서 있기 전이기 때문에 어떤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작가관이나 다른 사람의 만화관을 통해서 나의 세계를 더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작가 혹은 어린 작가들이 많이 싸우는 것이기도 해요. 자기의 관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싸우는 거죠. 뭐 우리가 얘기하는 건 만화가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그건 작가가 아니야 뭐 그런 굉장히 오그라드는 싸움도 많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다양한 종류의 입장 그리고 작가관 만화관이 공존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도 약간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작가를 만나면 그만큼 더 반가운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루드비코 작가님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작가관, 즉 작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대답에서 아주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기자가 이제 작가님에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루드비코 작가님이 보시기에 작가는 어떤 사람인 것 같냐. 그러자 이제 이런 답을 하죠.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의 경우에는 그 기준이 간단합니다. 자신만의 색깔이 있고 그걸 표출할 줄 아는 사람. 저급하든 고급이든 악의가 있든 선의가 있든 여성적이든 남성적이든 상관없이 자기 색깔이 뚜렷한 사람이 좋은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그 뚜렷한 색깔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한 편입니다. 일단 저 자신부터도 굉장히 뚜렷한 저만의 색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의 경우에 저는 작가라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잠정적인 답을 갱신해 나가는 질문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잠정적인 답을 갱신하면서 느낀 바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에 따라서 뭐 소설가가 될 수도 있고요. 만화가가 될 수도 있고 뭐 극작가가 될 수도 있겠죠. 즉 저는 좀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다거나 혹은 누구나 이미 작가다 그 영향력과 파괴력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그런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종류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지점이 이제 저와 루드비코 작가님의 그 작가권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현재 작가님은 루드비코의 만화 일기를 연재 중인데요. 또 이 스타일이 전혀 다릅니다. 많은 독자들로부터 공감툰이나 혹은 일상툰으로 분류되는 느낌이 좀 있는데요. 저는 이 지점에서도 역시 그 인터뷰라는 작품과 마찬가지로 조금은 다른 포지션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만나게 되는 일상툰은 말 그대로 굉장히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이나 작은 단상들로 엮어진 시트콤 같은 느낌이 좀 강한데요. 우리 루드비코 작가님의 만화 일기 같은 경우는 좀 더 모노드라마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 작가가 화자로 직접 등장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한다는 그런 설정이나 포맷은 그렇게 새로운 것은 아닌데요. 대신에 이야기의 지점이 그 작가의 가치관이나 생각을 굉장히 그 독특한 취향에 얹어서 풀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한 사건이나 해프닝에 기대하지 않는 특징이 있고요. 또 이 지점에서 시트콤의 톤보다는 약간 1인극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고요. 또 웹툰에서는 독자들이 작품뿐 아니라 작가도 함께 소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루드비코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 누구보다도 작가 자신이라는 컨텐츠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오늘은 루드비코 작가님의 인터뷰라는 세미콜론 출판 다음에 연재되었던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저는 이 작품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차려진 한 끼 식사처럼 한 권의 분량에 잘 가름된 완성도 높은 만화. 그 연재가 길게 이어지는 작품의 한 권에서 그 다음 권으로 넘어갈 때의 어떤 드라이브라고 하죠. 이끄는 힘이나 몰입감도 물론 굉장히 즐겁지만 한 권 안에서 완벽하게 완결되는 잘 갈무리 되어 있는 이야기를 읽을 때의 즐거움도 굉장히 큽니다. 그것은 마치 정성이 들어간 요리를 깔끔하게 갈무리해서 이 디저트라는 이름의 후기까지 딱 먹을 때 느끼는 그런 종류의 즐거움을 할 수 있겠죠. 현재 루드비코 작가님의 경우는 그 루드비코의 만화 영화 혹은 만화 일기를 연재하면서도 분명히 또 다른 종류의 그 딱 떨어지는 완성도 높은 플롯의 작품을 극화를 준비 중이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오늘 조곤조곤 만화 박물치는요, 제가 좀 오랜만에 녹음을 해서 그런지 좀 긴장도 되고요. 자꾸 발음이 씹히네요. 이게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듣기에 좀 거북하셨어도 부디 아량으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의 조만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곧 이어서 저는 또 동료 작가님과 함께 어떤 교집합이라는 웹툰 라디오의 또 다른 방송을 녹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완전히 장마가 끝나가면서 이제 엄청난 더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디 모쪼록 몸 조심하시고요. 이번 여름의 불볕더위도 다 같이 살아남아서 잘 보내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만화가 종범이었고요. 조만박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